VOA 세계의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임기가 8월 31일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아프간 철군 상황과 관해 이같이 설명하며 아프간에서 미군의 임무는 8월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를 5월 1일부터 시작해 9월 11일 이전에 끝내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이 전쟁을 끝없이 계속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매일 전장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우리는 국가 건설을 위해 아프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면서 미래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하는 것은 아프간 국민의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군이 아프간에서 오래 남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나 더 많은 미국의 아들과 딸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냐 반문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측과 후쿠시마 원전 물의 해양 방류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토에 관련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IAEA는 어제 성명을 통해 양측이 이날 협정을 체결하고 후쿠시마 원전 물의 해양 방류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는 데 대한 기술적 지원 범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IAEA가 밝힌 핵심 평가 요소는 크게 다섯 가지로 먼저 방류될 물의 방사능 정의와 방류 과정의 안전 관련 측면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방류와 관련한 환경 방사능 감시, 사람과 환경 보호 보장과 관련한 방사능 환경 영향 평가, 또 승인과 검사, 검토를 포함한 규제 통제와 평가 등을 진행합니다. IAEA는 태스크포스 팀이 일본 지원을 이행할 것이며 여기에는 방류될 물과 관련된 영내 국가들을 포함해 IAEA 회원국 국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단의 조언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 대통령 피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체포된 17명의 용의자 가운데 15명은 콜롬비아인이고 2명은 아이티계 미국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레옹 샤를 아이티 경찰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대통령을 살해했다면서 용의자 중 콜롬비아인 15명과 아이티 출신 미국인 2명을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샤를 경찰총장은 또 콜롬비아인 3명을 사살했고 8명은 추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디에고 몰라노 콜롬비아 국방장관이 아이티 경찰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모이즈 대통령 암살에 연루된 콜롬비아인들이 전역한 군인들로 파악된다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이티와 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타이완은 이날 11명의 용의자가 아이티 주재 타이완 대사관에서 붙잡혔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 국무부 대변인이 용의자 가운데 미국 국적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다만 미국 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IT 당국자와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제약사 화이자가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 백신, 부스터샷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CNN 방송은 어제 보도해서 화이자 측이 코로나 백신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화이자 측은 부스터샷의 효과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공개한 뒤 오는 8월 미 식품의약국의 긴급 사용 허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식품의약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현 시점에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또 부스터샷이 언제 필요할지 결정하는 것은 제약사만의 몫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 의혹과 관련해서 10여 개의 중국 기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 보도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14개 기업이 미 상무부 제재 명단에 추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아직 어느 기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중국 외 다른 나라 기업들도 제재 명단에 오를 것이라고 통신은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는 앞서 지난달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관련된 중국 기업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미국이 또다시 중국 기업을 무더기로 제재 명단에 추가하기로 한 것은 인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책임을 지우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서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시도를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9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사이버 활동으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금융기관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연구원 등 주요 안보와 방산 기구들이 북한 추정 해커들에게 잇따라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임스 호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리 대사는 바이든 정부도 평양 주재 공관 개설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미북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3도에서 22도, 낮 최고 21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금융기관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괴적인 북한의 사이버 역량을 막기 위해선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고 국무부는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미국과 동맹 등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한국의 원자력 연구원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노출된 데 대한 질문에 해당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정보 사안에 대해 논평을 하지 않는 만큼 자세한 내용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프라이스 대변인은 관련 사안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하게 언급한다면서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행위가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I would say more broadly is that North Korea's malicious cyber activities threaten the United States. They threaten
북한은 미국의 동맹과 전 세계 협력국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에도 심각한 사이버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사이버 첩보 위협으로 남아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It remains a cyber espionage threat. It retains the ability to conduct disruptive cyber activities.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가 최근 몇 년간 목격한 대로 북한은 파괴적 사이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에 의한 사이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들, 일반인들이 계속 경계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원자력 연구원 등 한국의 주요 안보 방산기관들이 북한 추정 해커들에게 잇따라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정보를 탈취해 자체 기술 개발이나 한국의 역량 파악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보당국과 언론에 따르면 북한 추정 해커 조직 등의 표적이 된 한국 기관은 근래에만 적어도 네 곳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8일 국회 보고에서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에 12일간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산 전투기 KF-21 등 무기체계와 장비를 개발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정부 산하 에너지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연구원, 인공위성과 항공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해킹 공격을 받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무기, 항공우주, 에너지 등 한국의 안보와 방산 관련 기관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해킹 의혹을 처음 제기한 한국제1야당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해킹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김숙희를 지목했습니다.
이게 북한이라는 거 어떻게 아느냐? 그 유명한 이제 김숙희 해킹 그룹이라는 건데요. 이번에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침입한 IP가 13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13개 중에 하나를 보니까 작년 9월에서 10월, 이거는 국정원에서도 보고가 있었는데 백신 업체하고 치료제 업체를 공격했던 북한 해킹 그 기록하고 이렇게 다 맞아들어갔다는 겁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단체 김숙희는 미국 사이버 안보 당국이 주목하는 곳입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반시설안보국, 연방수사국 FBI 등은 지난해 10월 발령한 합동경보에서 김숙희 조직이 2012년부터 한국, 일본, 미국의 개인단체로부터 북한 정권의 이익이 되는 한반도, 핵, 제재 등과 관련한 외교정책과 안보 관련 정보를 탈취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사이버 활동 분석관 등으로 일했던 레베카 포드 씨는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위협 행위자들은 금전적 동기에서 비롯된 활동을 자주 하지만 이번 해킹 사건의 경우 군사적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rying to enhance their program by stealing information from South Korea, or they are looking to find out what South Korea is up to.
한국의 관련 지식과 정보를 탈취해 자신들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거나 한국의 기술 수준과 관심 분야를 파악하려는 시도라는 설명입니다. 사이버 안보 전문가인 매튜하 전 민주주의 수호재단 연구원도 이번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 맞다면 한국의 첨단 군사 역량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탈취해 자신들의 무기 개발에 활용하거나 제3국에 판매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튜하 전 연구원은 북한 군 당국자들이 탈취한 정보를 한국 군사력의 약점과 취약점을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hile I agree such motives are plausible, one should also consider that North Korea can leverage the stolen information and data to help its military planners identify.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비해 열세인 재래식 무기 전력을 만회하기 위해 비대칭 안보 전략을 계속 추구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킹 공격이 가상 사설망 VPN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노린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VPN은 공중 네트워크를 통해 한 회사나 몇몇 단체가 외부 노출 없이 통신할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설 통신망입니다. 외부에서 VPN으로 구축된 내부망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고도의 암호화 기술이 필수지만 보안 취약성이 늘 숙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재택근무가 늘면서 개인 컴퓨터에 VPN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취약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대형 미디어 그룹에서 사이버 위협 분석을 담당하는 포드 씨는 네트워크의 취약성에 따라 VPN 침투의 난이도가 다르지만 성공률이 높아 이 방식을 통한 해킹이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n't say it's necessarily difficult, depending on what the vulnerability is.
포드 씨는 북한 해킹 조직도 이런 추세를 따르는 것 같다며 이는 북한이 정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킹 전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포드 씨는 이런 유형의 해킹 공격에는 시스템 보안과 바이러스 예방 장치 정기 업데이트, 이중 인증 체계 구축, 사용자의 보안 수칙 준수 등 철저한 보안과 강력한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튜아 전 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제재 회피를 위한 금전적 도구이기도 하지만 북한 정권의 비대칭 안보 이익에 더욱 광범위한 도움을 주는 첩보 활동은 그들의 사이버전에서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Yes, North Korea indeed has relied on cyber operations to serve as a financial tool to undercut the weight of sanctions. However, espionage has also been an essential component of North Korean cyber campaign.
매튜하 전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은 자국의 방산업체와 기관이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독려하면서 위협을 사전 예측해 잠재적 표적이 될 수 있는 기관의 주의보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제임스 호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리대사는 영국이 평양 주재 대사관을 통해 정보와 인맥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호어 전 대사는 바이든 정부도 평양 주재 공관 개설을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미북 협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어 전 대리대사는 한국과 중국 주재 영국 대사관에서 근무했고 영국 외교부 북아시아 태평양 연구팀장을 지냈으며 은퇴한 뒤에는 채텀하우스 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지난 2001년 평양에 영국 대사관 설립을 주도했던 호어 전 대리대사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호어 박사님, 북한의 엄격한 코로나 방역 조치로 지난해 5월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이 잠정 폐쇄됐고 외교관들도 모두 철수했습니다. 지난 2001년 초대 대리대사로 평양에 영국 대사관 개설을 주도하셨는데요. 1년 넘게 영국 대사관이 폐쇄된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Well, I think it's a pity, but I can understand it. I mean, the way North Korea closed down, not unprecedented, really, done it during the earlier SARS outbreak.
불행한 일이지만 이해는 갑니다. 북한은 앞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와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때도 국경을 닫았었습니다. 저는 북한 주재 영국 대사관이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하더라도 정보와 접촉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경을 닫으면서 외교 인력을 교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대북 제재 상황 속에 북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현금을 북한에 들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외교관들과 구호요원들은 북한 내 이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사관이 폐쇄된 것은 슬프지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은 2000년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이듬해 평양에 대사관을 냈습니다. 호화 박사님이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당시 영국이 북한과 수교를 맺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I think there was a mistake in thinking that this was something to do with UK-North Korean relations. It wasn't really much to do with it. With UK-North Korea relations, which were very, very, very limited, some of the trade, and we had a political dialogue.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한 것이 영국과 북한 간 양자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두 나라 관계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약간의 무역이 있었고 1992년부터 진행한 정치적 대화도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평양에 대사관을 낸 이유는 당시 한국의 김대중 정권이 다른 우방국들도 대북 포용 정책에 참여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영국과 독일이 북한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이에 앞서 이탈리아와 스위스가 협력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스웨덴도 북한에서 오랫동안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왔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북한에 대한 관여는 북한이 미국과 정식으로 맺고 싶어하는 관계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일 뿐입니다.
미북 관계를 언급하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정상 외교가 펼쳐질 때 미북 간 연락사무소 개설 가능성에 대한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Piece I wrote that the United States has many officials who are for North Korea, accredited for North Korea. They have none accredited to North Korea.
제가 관련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미국에는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관리들이 많지만 북한에 파견된 관리는 없습니다. 미국이 평양에 상설 대표부를 둔다면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 훨씬 더 잘 알게 되죠. 현장에서 보고 활동한 내용으로 원격 분석을 보강할 수 있는 겁니다. 빌 클린턴 정부 때도 연락사무소 설치가 추진됐었는데요. 실현된다면 양국 관계에 큰 변화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미북 협상 초반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Why not? What diplomatic relations and embassies are not about? I know how the United States views them, but they're not about rewards or anything.
왜 추진하면 안 됩니까? 미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외교 관계와 대사관이 어떤 보상은 아닙니다. 그저 국가들 간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죠. 상대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미북 간 협상에도 큰 변화를 줄 겁니다. 현재는 제3국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연속성도 없고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하죠.
영국이나 유럽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역할을 맡을 의향은 있을까요?
I think they might be interested, but I think in general the United States has not been very keen on outside countries becoming
유럽이 관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 다른 나라들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에 열의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미국의 문제라고 생각하죠. 그래도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과 같은 역내 국가들과는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미국은 받아들이고 있다고 봅니다. 유럽연합이나 영국이 앞으로도 북한 핵 문제에서 직접적이며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콜린 크룩스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내년에 한국에 부임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He really is an expert. He speaks Korean. He has served, I think, twice or three times in Seoul. Done a good job insofar as he could in North Korea. And it's, I think.
크룩스 대사는 진정한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한국어도 구사하죠. 또 한국에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북한 대사직도 가능한 범위에서 훌륭히 해냈습니다. 이번 임명은 크룩스 대사를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고 한국어 구사자를 서울에 배치하고 싶다는 결정입니다.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한국과 북한 양국에 동일한 외교관을 교차해서 파견하곤 합니다.
호화 박사님이 대리대사로 근무했을 때보다 북한 주재 영국 대사관이 확대됐습니까?
We've increased the size of the embassy. When I went, there were just two of us. And then it went up to...
대사관이 더 커졌습니다. 제가 있을 때 처음 영국인 외교관 2명으로 시작했는데 4명으로까지 늘어났고요. 이제는 영국인이 5명 근무하고 북한인 의사도 있죠. 영국은 여전히 북한의 대사관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직접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관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호어 전 북한 주재 영국 대리 대사와의 인터뷰를 보내드렸습니다. 대담의 조은정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방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탈리아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교황이 최근 결장 절제 수술 뒤 회복하는 중에도 방북에 대해 구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일간 라 레퍼블리카 신문이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의 북한 방문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신문은 휴식 중에도 멈추지 않고 방북을 검토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는 제목의 7일자 기사에서 교황이 결장 협착증 수술 뒤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재개할 일상 업무를 벌써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순방 예정국인 헝가리아와 슬로바키아 외에 레바논과 북한에 갈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교황과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속에 1년 반을 보낸 교황이 국제무대를 대상으로 한 평화 외교를 위해 해외 방문 재개를 강렬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 5일 한국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전남 목포시 산정동 성당에서 열린 미사에 참석한 일을 상기시키며 이 자리에서 박 원장이 교황 개인 비서 출신인 주한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 등을 만나 교황의 평양 방문에 대해 논의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박 원장은 미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교황의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었습니다. 신문은 또 지난달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직자성 장관의 유흥식 한국 대주교를 임명한 것이 방북과 관련한 신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흥식 대주교는 교황의 방북을 지지해왔으며 지난 2014년에는 교황의 한국 방문을 성사시킨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탈리아 인터넷 매체인 코다니아 노찌 나올라네와 라리 벨라지오네 등이 교황이 계속 북한 방문을 추진해왔다는 박지원 원장의 발언을 전한 바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은 지난 2018년 10월 18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면서부터 추진됐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교황이 첫 총장이 오면 방북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청 대변인실은 이와 관련한 BOA 질문에 2019년 교황의 해외 방문 일정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며 다른 순방 일정과 추진 중인 계획이 너무 많이 잡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는 북한보다 쉽게 순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올해 84살인 교황은 지난 4일 이탈리아 로마 가톨릭 게멜리 종합병원에서 결장 협착증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며 다음 주 퇴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교황청은 다시 제기된 교황의 평양 방문 가능성과 관련한 BOA 질문에 아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늘 9일 청와대에서 미국 의회 코리아 스터디 그룹 대표단을 접견했습니다. 코리아 스터디 그룹은 2018년 출범한 미 의회 내 미한 관계 연구 모임으로 현재 상하원 의원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접견에는 공동의장인 아미베라 의원과 영킴 의원을 포함한 8명의 민주당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토마스 본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사빈 슐라이트 전 미의원협회 최고 운영 책임자 등이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지난 5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전략 동맹으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며 든든히 후원해준 미의회의 역할에 깊이 감사하고 미한 동맹이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끌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계 의원인 영킴 의원은 지난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어 기뻤다며 최근 30여 명의 전직 미국 의원들이 청원한 중국 고금 두 탈북 가족이 한국에 오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동향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 태세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사령부 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특히 정보전 분야에서 이들 나라와 매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정부국장인 마이클 스튜드먼 해군 소장은 7일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 이라는 장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계속 투쟁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들과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튜드먼 소장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정보국가안보동맹 INS가 주최한 전화대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이들 적성국들이 제기하는 진정한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For the Chinese, Russians, North Koreans, Iranians, every day is a day of war in terms of the continuous.
스튜드먼 국장은 이런 복수의 위협 영역은 20세기부터 존재해왔지만 21세기 들어 너비나 깊이에서 이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졌다며 그러나 여전히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 체계를 완벽히 갖추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이버와 우주 영역을 사례로 들면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의 위협은 명백한 일상적 위협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튜드먼 국장은 미국이 최근 모든 작전과 활동, 투자 측면에서 적성국에 대한 위협 인식을 높이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제대로 된 위협 인식을 갖고 있는지 보장하기 위해 모의 전쟁 연습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튜드먼 국장은 이어 영내 문제에 대처할 때 복수의 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관여하는 역동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이나 우방국의 경우에도 유사시 실시간으로 변하는 역동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미리 세워놓은 전쟁 대비 계획에 따라 일률적으로 작전을 이행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대담에서 찰스 알렌 전 미 국토안보부 정보분석담당 차관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잠재적 무력 충돌 상황에 대해 충분한 역내 전략적 경보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전략적 경보란 중대 위협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억제 또는 방어할 수 있도록 선임 정책 지도부에 알리는 경보 과정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스튜드먼 국장은 역내 주요 문제와 관련해 모든 전략적 경보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현재 수집하고 있는 정보량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In Washington, how many folks are truly persuaded by the warning with the intelligence community?
스튜드먼 국장은 중요한 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워싱턴의 정책 당국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스튜드먼 국장은 중국의 위협을 사례로 들면서 이미 정보 당국은 상대의 도전과 의도에 대한 분석을 해왔다며 특정 행동에 대한 시기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령 중국이 타이완 침공을 상정할 때 90일 전에 전략적 경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전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대처 태세를 제대로 갖췄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Let's say 90 days of strategic warning for Taiwan, whether or not we have postured ourselves, we have built up the capacities and the capabilities that we.
스튜드먼 국장은 이미 많은 정구 사령관들이 의회 청문회 등에서 지적한 대로 실제 위험 발생 상황과 연계한 시기 선택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으면서 중국과의 교역을 재개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의주 비행장 내 방역장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면한 경제 위기의 유일한 돌파구로 여겨지는 대중 교역 재개에 대한 북한 정권의 다급함이 드러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8일 국회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리병철 정치국 상무위원 등 군 수뇌부들을 해임 또는 강등 조치하면서 언급한 중대 사건과 관련해 파악된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국정원이 파악한 중대 사건 가운데는 신의주 인근의 의주 비행장에 설치 중인 방역시설의 가동 준비 미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이 평북 의주 방역장 가동 준비 미흡과 전시 비축물자 공급 지원과 관리 부실 실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의주 방역장은 기존 군 비행장을 전용해 4월부터 북중 화물 운송 재개 거점으로 사용하려 했지만 가동이 계속 지연되어 왔다고 전했습니다. 군 비행장으로 북중 접경지대에 위치한 의주 비행장에 새 건물이 들어선 게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 등을 통해 파악된 바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너댓개동의 가 건물들로 방역시설을 갖춘 대형 물류창고들로 파악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으면서 중국과의 물자 교류를 재개하기 위한 거점 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둥과 시내주를 잇는 조중우이교 철도를 통해 예전엔 평양 인근 서포역으로 바로 물자가 들어오던 것을 이곳에서 소독과 방역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구상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 봄부터 조중우이교의 재개통과 북중교류 재개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들이 꾸준히 돌았습니다. 국정원이 파악한 대로라면 북중교류 재개가 미뤄진 배경에는 의주비행장 내 방역장 구축 지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중관계 전문가인 김홍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북한이 내부경제 위기와 신종 코로나 방역 사이에서 갈등이 크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 경제난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과의 교류 재개에 다급해하는 북한 정권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 접촉 과정에서 코로나가 이제 유입되기라도 한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그들의 그 의료 이제 그 방역 체계에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흔들릴 수도 있고 중국의 지원 혹은 심지어는 외부 세계의 지원 없이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막고자 하는 생각이 강렬할 텐데 지금 그 경제 상황은 워낙 나빠지고 있어서 그런 딜레마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북중관계 전문가인 전병곤 통일연구원 박사는 북한이 미국과의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편에 서서 협력 강화를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지만 정작 물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속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얻고 그걸 통해서 내부적으로도 단속도 좀 하고 또 외부적으로도 입지도 좀 다지고 뭐 이럴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북한이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그런 메시지도 보내고 지속적으로 협력도 하고 뭐 이런 것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북중 간의 실질적인 지원이나 교역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민간연구소인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는 북중교류 재개를 겨냥한 의주비행장 내 방역장 설치는 자력갱생 노선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고 박사는 자원과 자본, 기술이 크게 부족한 북한이 자력갱생 노선을 천명한 것은 장마당 활성화로 이완된 중앙계획경제를 복원하고 내부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구호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내부에서 그 북한 경제가 필요한 모든 자원도 그렇고 뭐 중간재 같은 걸 생산할 수가 없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도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 그전에는 이제 구소련의 그 지원에 많이 의지를 했죠. 그러니까 그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개방형 경제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제 자원 부족 때문에 이제 항상 문제가 있는 그런 경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의주비행장 방역장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로 방역설비를 확보하지 못한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방역장 구축에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질책한 사안인 만큼 속도가 붙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장기간 북중 교역이 중단돼 있었고 또 최근에 북중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북한 내 식량 위기나 물자 부족 상태가 이미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전면 국경 개방은 아니더라도 필수품에 한한 화물열차 운행은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북한 소식통들은 북중교류가 곧 재개되려는 조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 당국이 최근 중국 현지에 나가 있는 북한 측 무역회사 대표와 주재원에게 식량과 철강제, 비료 등 시급하게 구입해야 할 품목들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해당 인력들이 중국의 무역업자인 대방들을 만나는 발걸음이 분주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영국 정부가 올해도 북한을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생활 거의 대부분을 통제하는 등 심각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외교부는 8일 발표한 2020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 우선 대상국 가운데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은 영국 정부가 인권 상황이 열악한 나라들을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북한 외에 중국과 러시아, 이란, 이집트, 미얀마, 리비아 등 31개 나라가 올해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고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들이 여전히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헌법 등 문서상으로는 표현과 종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은 이와 관련한 어떤 자유도 누리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북한 당국은 인권 유린 의혹을 계속 부인하면서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협력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또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를 받아들이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대응해 실시한 북한 당국의 이동 규제는 지원 물품 배분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쳤고 북한 당국은 여기에 더해 북한으로의 입국을 광범위하게 막는 조치도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영국이 2020년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와 11월 유엔 총회에서 각각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고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이 코로나 대유행을 주민들의 자유를 더 억압하는 데 불필요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과의 양자 관계를 이용해 북한 정부에 지속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세계 인권 제재 법규 2020을 발표하면서 정치범 수용소 운영에 책임이 있는 북한 공안기관 두 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조건이 허락한다면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로 지난해 5월 철수한 평양 주재 영국 대사관을 재개해 인권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북한 당국 간 관여를 더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지난해 북한 측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한국 공무원의 형 이 내진 씨가 홍콩과 몽골 주재 북한 공관으로 이메일을 보내 동생의 시신 확인 등을 요청하는 서한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오늘 9일 어제 오후 홍콩 주재 북한 영사관과 몽골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이메일을 보내 김 위원장에게 나의 서한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서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그리고 유가족의 대표로서 간절히 청한다며 동생의 시신 존재 여부 확인, 사고 현장 방문, 사고 경위 설명 등을 김 위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9월 북한군은 서해상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다 실종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를 총으로 쏴 죽이고 시신을 소각한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추가 대유행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는 8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가 402만 1,39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누적 사망자는 이미 지난 7일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AP통신은 8일 노르웨이 오슬로 평화연구소의 추정치를 인용해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전 세계 누적 사망자는 1982년 이후 모든 세계대전에서 숨진 사망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데하눔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가 4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비극적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just passed the tragic milestone of 4 million recorded COVID-19. 게브리에수스 사무총장은 또 실제 사망자 통계는 400만 명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우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가 강타하면서 추가 대유행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신문은 8일 코로나 억제에 상당히 성공했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들까지 델타 변이 확산으로 추가 대유행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호주, 태국, 일본에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대유행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디언은 백신 접종 비율이 전체 인구의 10%에 그친 한국에서 7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275명으로 국내 최다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전체 인구의 10% 미만인 호주도 비상입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시드니가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스주를 중심으로 델타 변이 확진자가 늘면서 7일 하루 이 지역에선 신규 확진자가 국내 최대인 38명을 기록했습니다. 태국은 강력한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7일 기준 신규 확진자 7,058명, 사망자는 75명으로 하루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4차 긴급 상태가 발령됐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일본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 등이 8일 협의를 통해 오는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 기간 도쿄 등 수도권에 있는 모든 경기장은 관중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48%에 달하는 미국의 경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과 감염 사례는 급격히 줄었지만 백신 접종률이 낮은 주를 중심으로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의 빈곤국과 부유한 나라 간 이른바 백신 격차는 여전하다고 게브리에수스 WHO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게브리에수스 사무총장은 소수의 국가만 큰 몫을 차지하는 백신 국수주의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고 비효율적인 공중보건 전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Vaccine nationalism, where a handful of nations have taken the lion's share, is morally.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 신문은 8일 부유한 나라들과 국제기구들이 수십억 회분의 백신 기부를 약속했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 억제를 위해 필요한 백신 추산치는 110억 회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저소득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화이자 백신 5억 회분 기부 계획을 발표하며 미국의 백신 기부에는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providing these half million doses with no strings attached.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뉴욕타임즈는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미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델타 변이에 대한 백신의 예방 효과는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진은 화이자와 모더나와 같은 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의 백신 접종자는 바이러스가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진화하지 않는 한 면역 효과 강화를 위한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한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에 따라 신규 확진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하루 신규 확진자가 1,316명 늘어 누적 16만 5,34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첫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20일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8일 1,275명보다 41명 늘면서 최다 기록을 하루 만에 깬 겁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이 1,236명, 해외 유입이 80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300명에서 700명대에서 머물렀지만 이달 들어 4차 대유행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면서 1,300명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495명, 경기 396명, 인천 72명 등 수도권이 963명입니다. 전체 78%가 집중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2일부터 2주간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키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 발생 후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첫 야간 외출 제한 조처가 취해집니다. 4단계에서도 낮 시간대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 유흥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를 2주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도권 내에서 영업시간 제한 등의 영향을 받는 시설이 약 96만 곳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수도권의 국민들께 다시 한번 일상을 양보하고 고통을 감내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중대본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께도 어림을 드리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사령부도 9일 정오부터 오는 23일까지 구성원들의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술집과 클럽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역 강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기간 모든 주한미군 구성원은 주한미군 기지 내 모든 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폴 럭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구성원의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지만 최근 작은 규모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내 누적 신종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는 9일 0시 기준 총 1,551만 4,017명으로 전체 인구의 30.2%에 해당합니다.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전체 국민의 11%에 해당하는 565만 4,835명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을 앞두고 미국 내 한인단체와 미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단체가 국제사진영상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전쟁 참전국을 돌며 참전용사와 가족을 만났던 한인 여성 해나 김씨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사진 에세이 영상 공모전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전세계 사진 에세이 동영상 콘테스트라는 이름의 이 행사는 6.25 한국전쟁 발발 71주년과 정전협정 기념일인 7월 27일을 맞아 마련됐습니다. 미국 내 한인 민간단체 리멤버 727과 워싱턴에 본부를 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행사의 배경에 대한 리멤버 727 김혜나 대표의 설명입니다.
네, 제가 전 세계 한국전 기념기를 거의 총 180개나 다녔어요. 그리고 거의 1,200명이 가까이 되는 참전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아쉬웠던 거는 거기 평생 사신 분들께서도 그 기념기가 그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 제가 한국에서도 30개나 되는 전국에 기념비를 순방을 했는데 이런 게 있었나? 우리 동네에 하시면서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값진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랑 나눌 수 있을까를 돌아와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했지만 이에 관심이 없는 현실을 접한 김 대표는 소셜미디어 홍보와 온라인 한국전 전시관 개설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7월 27일 정전협정 기념일을 단체 이름으로 정해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그리고 참전용사들을 알려온 김 대표의 올해 행사는 이전과 다릅니다. 지난 5월 21일 워싱턴 DC 한국전쟁 기념관에 들어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의 벽 착공식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한국전쟁과 참전용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단체 이름도 리멤버 727이에요. 왜냐면 그냥 정말 제가 전 세계에서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참전용사님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딱 바라는 건 하나셨어요. 감사? 그것도 아니셨어요. 그냥 우리를 기억해 주는 거.
김 대표가 이번 공모전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제임스 피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 KWVMF 사무총장은 추모의 벽의 존재와 의미를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며 해나 김 대표는 사람들에게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na has taken under her wing is to let people know that the cost of freedom is not free. There are 36,595 American names that are going to be on the wall, and there's 7,171 Katusa names that will be.
추모의 벽에는 36,595명의 미국인 참전용사 이름과 7,171명 한국군 카투샤의 이름이 새겨지는데. 이들의 봉사와 희생을 잊게 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피셔 사무총장은 미국이 참전한 나라 중 한국의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는 매우 다르고 특별하다며 이것이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고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역할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된 한국전쟁 전세계 사진 에세이 및 영상 공모전 응모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응모 자격은 13세에서 17세 그리고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개인이나 단체도 가능하며 영어와 한국어 두 부문으로 나뉩니다. 응모 내용은 한국전쟁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이산가족, 전쟁포로, 한반도, 전쟁과 평화 등입니다. 사진 에세이나 영상 중 하나를 택하거나 한 응모자가 사진, 영상에 동시 응모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에세이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게시물처럼 한 장의 사진에 300자 미만의 메시지를 담아야 하고 영상물은 5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컨텐츠 구상에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마감 직전에 응모작이 몰릴 것으로 단체 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0,000 상금이 걸렸는데 최우수작 한 명에게 $2,000, 우수작은 한어와 영어 부문 각각 $1,000, 성인과 청소년 각각 $500 그리고 $250인 인기상 부문도 있습니다. 심사는 창의성, 작품성, 정확성과 연구 노력, 영향력 등으로 나눠 평가하며 진심 어린 메시지를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최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응모하는 작품들은 심사위원회에 의해 온라인 채점과 총점 집계 방식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위원 선정에 대한 김 대표의 설명입니다.
전 미국도 50개 주도 넘게 가고 한국에도 30군데나 돌아다녔기 때문에 심사위원이 100분이 넘습니다. 우리 참전용사님들에게 경의 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그 뜻에 동참하신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요번에 심사위원으로 위촉 되셔서 그분들께서 심사위원뿐만이 아니라 홍보를 많이 해주고 계세요.
해나김 대표는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요청받은 참전용사가 공모전에 참여하겠다는 이유로 심사위원 위촉을 고사한 일도 있다며 세계 곳곳에 생존해 있는 참전용사들과 그 밖에 다른 지지자들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해나김 대표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에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대해 무관심한 청소년과 청년들은 한국인들이 지금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리기까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 대표는 10년 넘게 계속해온 자신의 한국전쟁과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활동이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동참을 이끌어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제가 왜 과거에 그것도 70년이나 지난 이런 전쟁 얘기를 관심 있는지 질문을 많이 하세요.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이고 앞으로의 우리 미래, 한반도만의 미래가 아니라 전 세계 미래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 끝나지 않은, 잊혀진 전쟁뿐만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전쟁이거든요.
공모전은 응모작 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가 발표되며 정전기념 27일 온라인 시상식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제임스 피셔 KWBMF 사무총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한국전쟁과 미한 동맹의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란다며 같이 갑시다라는 구호의 뜻을 강조했습니다.
We use the phrase 같이 갑시다. Together we go. And that's so very true. So I hope that it spreads, the word spread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all around the world. That, you know,
이 구호가 미국, 캐나다와 전 세계에 퍼져나가길 바라며 미한 동맹을 통해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화 안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해나김 대표는 공모전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한국전쟁과 참전용사들에 대해 배우게 된다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멤버 727 대표 김하나입니다. 올해는 14년째를 맞이해서 6.25 전쟁 전 세계 사진 에세이 및 비디오 콘테스트를 참전용사 기념재단이랑 함께 공동 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께서 참여를 하셔서 우리가 참전용사님들을 기리고 그리고 또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시사상식,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시사상식 ABC에서는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알아보고 주간 프로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관계, 미군 철수 후에 아프간의 미래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71년 7월 9일 닉슨 대통령 시절 미국의 헨리 키신저 백악관 안보 담당 보좌관이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합니다. 키신저 보좌관은 이틀 동안 중국에 머물며 저우원나의 중국 총리와 회담한 결과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계획에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은 양국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명예롭게 퇴진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으며 중국 또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날 헨리 키신저의 중국 방문이 있은 지 7개월 후 1972년 2월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역사적인 중국 방문길에 오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중국의 마오쩌둥 주석의 회동은 미중 관계는 물론 세계사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닉슨 대통령과 마오쩌둥 주석의 1972년 미중 정상회담은 중국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한 이후 처음으로 주계 장막을 걷고 국제무대 복귀를 알리는 첫 신호탄이 됩니다. 2002년 7월 9일 아프리카연합이 공식 출범합니다. 아프리카연합은 55개 아프리카 국가로 구성된 국제정부 간 기구입니다. 아프리카연합의 전신은 아프리카 단결기구였습니다. 1963년 설립된 아프리카 단결기구는 하지만 1990년대 들어 르완다와 콩고, 소말리아의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유럽연합을 모델로 한 아프리카연합을 창설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9일 아프리카의회와 중앙은행의 설치, 단일 통화 도입 등을 목표로 아프리카연합이 공식 출범됩니다. 아프리카연합의 초대 의장직을 맡은 타보 은베키 남아공화국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아프리카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합니다. 2002년 7월 9일 출범한 아프리카연합은 아프리카 대륙이 가난에서 벗어나 민주화로 향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비오이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